2003년도에 개봉되었던 당시에 큰 화제를 불렀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지금의 30대와 40대 초반의 성도라면 이 영화를 한 번쯤 극장에서 또는 TV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의 나레이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get gloomy with the state of the world, I think about the arrivals gate at Heathrow Airport. General opinion is starting to make out that we live in a world of hatred and greed. But I don't see that. Seems to me that love is everywhere. Often it's not particularly dignified or newsworthy, but it's always there. Fathers and sons, mother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oyfriends, girlfriends, old friends. When the planes hit the Twin Towers, as far as I know, none of the phone calls from the people on board were messages of hate or revenge. They were all messages of love. If you look for it, I've got a sneaky feeling you'll find that love actually is all around.
Here, 보면 이 영화의 제목은 Love Actually라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If you look for it, I've got a sneaky feeling. You will find the love actually is all around. 조그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은 실제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의 핵심은 주위를 둘러보면 어둠보다 빛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뉴스와 소식이 어둡다 하더라도 사랑이 더 많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복음의 재발견은 다름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구원론의 재발견입니다. 이 구원론은 행위론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공과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의 공통적인 기적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많은 흔행과 인기몰이를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난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그 숫자가 5천명이 넘는 인원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기적의 사건을 보았을 때의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자였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고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모든 무리들이 왕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던 무리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이 넘어가는 어쩌면 유대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왕. 이것이 무리의 반응이었다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며 왕이 되실 텐데 그때의 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근자에 앉아서 하나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의 생각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자들, 당시들의 제자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리들의 반응과 그리고 제자들의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즉 무리와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은 흔히 순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 체포당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히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하여서 기록된 장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시신탐탐 기회만 닿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로 밀란이 날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상황들을 바꾸어 주는 요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등장입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의 죽일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어떻게 해요? 두 악이 결탁하는 장면. 그래서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절과 2절과 11절을 한번 묶어서 악의 결탁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결탁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이 겉방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살펴볼 때 연구할 때 예,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사건이 나오는 그 사이에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두고 그 속 사건들을 표현한 이것을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샌드위치의 겉방이 아니라 내용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주님께 바치는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제이고 그런데 이 여인의 사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이 악의 결탁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무지 속에서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설교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의 결탁을 표현되어지는 이 악의 결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탁, 악의 결탁의 목적은 예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악의 결탁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결탁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 만몬과 즉 물질과의 결탁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힘의 문제, 돈의 문제가 옛 생명의 주 대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정치적 결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영향력이 대단히 했었습니다. 즉 무리들이 메시아로 여겨졌던 이 예수를 무리들로부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메시아로서 부정이 되어야지만 무리들이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만들어낸 메시아로서로 부정되어지고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게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부정케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인들이 예수를 잡으려 옵니다. 그럴 때에 하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방법이 군사적인 용어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호를 짜고 그리고 손에 방망이와 칼과 뭉치를 두고 왔다. 이것은 전쟁 때에 쓰이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정치적 쿠데타 주범으로 생각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그를 처형해야지만 예수의 제거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결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갈 때에 거기에 유대 최고의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헤드리 공회라고 얘기되어지는데 원래 산헤드리 공회는 낮에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 다 모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은 이미 종교적으로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만들려고 결탁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숨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느낄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느꼈던 위협이 무엇이냐?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는 질투심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면 시기로 넘겨줄 줄 압니다. 질투심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빌라도가 봐도 질투심에서 나타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인물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리 공회가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놓은 유대교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성경에 찾아보면 가룟 유다는 대부분 열심 당원이나 아니면 어떤 독립군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강대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3년을 다닐 때에 그분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고 왕국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악의 결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협한 존재가 되고 힘의 문제에 있어서 위협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인구 10만이었던 예루살렘이 200만이 넘는 숫자들이 방문합니다. 심지어는 300만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살 돈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마음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의 제사를 부정하고 마음의 제사를 강조하는 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꼈던 그 위협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자 중에서 유다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돈계를 맡은 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돈의 문제에 밝았던 사람들. 예수의 말 한마디에 재정이 모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리에 밝았던 유다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졌던 예수를 팔아치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러한 악의 결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중세 역사를 한번 보면 그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고 성직 매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속의 왕과 결탁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누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배경을 모르시면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어서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잘 안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위해서 한번 그냥 마지막에는 웃어주시면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기독교 교단들이 있죠. 기독교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데 감리교를 아십니까? 감리교의 교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쫓아내요. 감리교 찬송이 유명하잖아요. 요한 웨슬레나 존 웨슬레 같은 사람.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쫓아낸다 그러고 오순절파는 특징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순절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소리를 질러서 쫓아낸다. 이렇게 기도를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 천주교나 그리스도 종교의 쪽의 교들은 특징이 이렇게 향을 피워서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침례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까요? 예, 익사시켜서 이렇게 귀신을, 익사시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교단이 우리 학교는, 장로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말씀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장로교는 어떻게 쫓아내냐 하면, 귀신을 냉대해서 이렇게 쫓아낸다고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아마 이들의 출신은 아마 장로교 출신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예자를 책망하는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책망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순환 예고를 세 번 정도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8장과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발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책찍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훈련을 받았던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여인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더 깊이 생각해보면 교회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제자들의 반응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은 좌편과 우편에 서서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 주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둔탁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을 많이 본다 해도 우리 안에 이러한 둔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영악했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치우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교회의 무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이름으로 도발했던 무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원정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성전으로 여겨질 만큼 해야겠지만 그 결과와 그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으로 기결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처럼 마침 하나님을 은혜 자판기로 여겨서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나오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면 발로 차버리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유행을 지나치게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의 풍조에 아부하고 일시적 유행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시대의 풍조에 흐르는 영성의 훈련에 매여져서 자신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더 이상 십자가와 복음이 설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외한 적당한 윤리적 말씀과 삶을 긍정케 하는 긍정의 힘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쫓아가며 교회의 문턱으로 오늘도 여전히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너무나 냉혹해져버린 그러한 신앙생활과 그러한 활동으로 이미 첫사랑이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져버린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의 행위가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악의 세력 가운데, 이러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제자들의 무지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원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자기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지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같은 삶을 살고 지식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상황, 그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어지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캐치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철장 고독과 면멸감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마저 자기를 떠나버리는 이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을 알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니, 나의 주님께서 죽으시다니, 이 사실을 알고 알았던 이 여인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달려가서 당시에 그 집안의 부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여인의 뒷잔금으로 준비되어졌던 어쩌면 여인의 전부를 상징하는 이 향유옥합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이 일 후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외면하고 계세요. 그러한 철저한 유기를 경험하는, 고독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강구함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러한 고독감 속에서 땀냄새와 함께 이 여인의 뿌렸던 향유옥합의 냄새가 예수님의 코를 찔렀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마저 외면하는 이러한 외로운 고독자 앞에 이 여인의 향유의 옥합이 날려졌을 거라. 누가 함께하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레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책찍은 여러분도 잘 알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맞았던 이 책찍은 앞에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찍을 맞을 때 이 납덩어리를 로마 병장이 치면 살점이 붙겠죠. 다시 당기면 이 살점이 찢어져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주시고 모멸감을 당하시고 책찍에 자신의 살점이 찍혀나갈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살점이 찍혀나갈 때에 몸에서 살점이 찍혀나가면서 예수님의 콧등에 이 살점에 붙어있던 이 여인의 향유옥합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주 미미하지만 아주 냄새가 약하지만 이 여인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부활 첫날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바르는 향품도 바르지 못한 채 우리의 주님께서 장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주님께 장사를 제대로 지내주도록 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힘만 다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얘기를,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성탄절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렇지만 처절히 그냥 동물들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창조주이셨던 그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 하나님은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냐는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땅에 왔고 자신이 만들었던 이 피조 세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긴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바로 나란. 내가 그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뭐요? 구제하고 있다. 제자들을 너희들도 하지 못했던 그 구제의 봉사를 이 여인이 하고 있다.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그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상에 걸어가는, 십자가상의 구속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이 여인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 죄의 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해방을 맛본 여인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너희들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피조 인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이것이 뭡니까?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란 그렇게 되어지면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보면 내 부의 전부고 상징이었고 나의 전부였던 이 향유옥합을 보면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 옥합은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 자녀, 삶의 모든 평안함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주님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사랑의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면 안 바라보시고 깨뜨리세요. 그래서 중세의 이 타락한 중세의 역할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들은 세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청빈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삶.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기도요, 기도요 노동인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 수도사적 영성이 회복돼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받았던 물질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누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자 주어진 일들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청지기적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에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북미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회복 능력이 상실되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청년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북아메리카의 큰 쇼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즉 다섯 명의 청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로저 선교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자아에 대해 죽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의 사역에 끊임없이 나를 두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리라. 그리하여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몸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리라. 이렇게 다섯 명의 선교사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던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놓고 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한 명도 없는 살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인디언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1965년 1월 2일 날 피트 선교사가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보냅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 뒤 연락은 끊어졌고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이 다섯 명의 선교사들의 싸늘한 시체가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총과 무기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섯 명의 선교사님들은 이 살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인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외신에서, 한쪽의 외신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허망한 인생을 낭비한 다섯 명의 선교사. 그런데 이러한 다섯 명의 선교사의 순교에 현장에서 보았던 아내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가업을 우리가 이루가자. 그래서 이 아내들이 오히려 그들의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족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후 40년 동안 그들은 그 마을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었고, 아내들을 선교사를 살해했던 인디언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으며 1천여 명의 주민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에 이 선교사의 5명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뮤지션을 동원해서 음악의 예배는 하려 하고 수많은 재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